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부활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요. 또 대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렵고 또 개인적인 고난도 많고 또 고통하는 이런 시대 또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신앙보다도 부활신앙의 무게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 한국교회도 일제시대 때는 거의 요한계시록을 많이 전하고 부활과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왜 시대가 소망이 없고 너무 고생이 많고 못 살고 힘들니까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고 빨리 부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공통적이잖아요. 예. 저도 지난주에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뭐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이 그냥 이렇게 칼로 찢는 것처럼 너무 많은 고통, 만 1분 간격으로 계속 아프니까 아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는 정말 못 살 텐데 그러다 한 5분 정도 통증이 없잖아요.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5분 정도 통증이 없으니까 살맛이 나고 아 살아야겠다. 사람이 괴로우면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이 너무 먹을 거 마실 거 놓을 거 너무 좋고 잘 살고 풍요하면은 부활 따위는 생각 안 해요. 우선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즐기는 신앙 그걸 우리는 현세적인 신앙이라 하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중점 내 주업은 이 세상을 즐기는 데 있잖아요. 돈 벌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냥 여기에 온 신과 마음을 다 쏟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형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일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하면은 좋기는 한데 그때부터는 주님 붙잡는 부활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의 신앙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제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관점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훌륭하게 보일까요? 반대로 어리석고 불쌍한 게 보이겠죠. 왜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사는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무시해요. 아직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 승부하고 흥청망청 놀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좀 딱하잖아요. 좀 불쌍하잖아요. 뭘 모르고 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맞는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즉 하나님 나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고 불쌍한 사람이 우리고 속아 사는 사람이 우리겠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정말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행한 자겠죠. 죽으셨으면은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뭐 신앙하든 교회 다니든 뭐든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며 즐겨야지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러죠. 근데 성경의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기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잠잔다 그랬습니다. 왜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죽은 사람은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지금 의식 없이 자지만 깰 때가 있어요. 그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잠자는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다시 우리 살아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서 살아나셨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니까 살아나시 그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나중 열매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델로 처음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로 다음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단 3일 있었습니다. 3일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3일 동안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에 묶고 있었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런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셨다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가 파해지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오직 부활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부활은 다 믿으시니까 다시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은 부활인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아시는 분은 있겠고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지 뭐 두 가지가 있는가. 한 가지 부활만 생각하시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나중에 살아나서 천국 간다. 이 한 가지 부활만 우리는 주로 말하고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만 우리는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부활하니까. 예, 소망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소망은 아닙니다. 그거는.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무슨 부활을 하는가? 생명의 부활을 해요. 이거는 좋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나쁜 부활이에요. 이런 부활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단어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신 이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은 끝이지. 그래서 심지어 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무슨 인생을? 너무 인생이 괴롭고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살기가 힘들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이렇게 고생할 바에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더 이상 이런 고생 없는데, 죽음은 내가 이런 더러운 이 대우를 안 받아도 되는데, 죽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 생각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문제예요. 죽음은 끝나면은 뭐 어떤 사람 너무 괴로우면 뭐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거는 큰 속임수예요. 죽은 다음에 딴 일이 벌어집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인생을 산 것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결산. 그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각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 마음으로 품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으로 행한 거, 말로 행한 거, 몸으로 행한 거,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행위록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로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그것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사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면 나만 손해입니까? 내가 참고 그냥 손해보고 남 도와주면 나만 손해입니까? 또 내가 저 사람에게 괴롭혀서 속이고 악한 일을 해서 내가 빼앗고 강탈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악행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모든 것은 내가 주로 남에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 선을 해도 남에게 하고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남에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행위는 남에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는 다 나의 것입니다. 내 몫입니다.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심판이 그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것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와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지 뭐. 내 성질대로 기분대로 놀고 싶어 놀고 악하게 하려고 그러면 악하게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산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 것이 됩니다. 그 기록된 것이 다 나중에 심판으로 내 심판 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각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의인에게는 너는 너 상급이 큰 빌딩 한 채와 100억 원의 상급을 준다. 너는 악한 짓을 했으니까 100년 무기 100년 징역에다가 불못에 온도 천도의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 너 심판을 하자 할 거 아니에요. 심판을. 그럼 심판했다. 그럼 심판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심판의 의미가 있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말이 짧아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심판만 딱 해놓고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은 누가 가장 억울하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가장 억울하겠죠. 아, 100억 원 준다는 거 아직 심판은 돼 있는데 100억 원 준다는 거 아직 못 받았어. 큰 빌라 아직도 못 받았어. 준다고 했는데 준다고 심판할 때 막 좋았는데 아직도 안 줘. 그리고 여기는 100년 징역에다가 온도 천도에 불못에 들어갔는데 아, 아직 나 안 들어갔네. 괜찮네. 너무 좋은 거야. 누가 좋아요? 가장 억울한 것은 이 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억울하고. 근데 이 나쁜 심판을 받은 사람은 그냥 횡재한 거죠. 뭐. 가장 축복을 많이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으면 심판을 안 하시지. 그런 심판을 왜 해요? 자, 심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심판에 나온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실행이 안 되면 심판이 무의미하잖아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 심판을 이렇게 의의 심판을 해놓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해놓고 이걸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살려야지. 우리 세상 심판에는 막 이 악한 일을 했다가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 그러면 계속 또 재판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너 죽은 자 10년 징역 시체를 어떻게 감옥에 갖다 놔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의의 심판, 악한 심판에도 내가 죽으면 뭐 끝난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의롭게 산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왜 부활을 하게 하냐? 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누릴 수 있게끔,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의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악한 자에게도 몇 년 징역에다가 불못에 들어간 심판을 했는데 이 사람 육신적으로 죽었어. 죽은 상태에서는 심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다시 살려요. 살려서 이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설명을 잘못했더니 이해를 못 하셨는데 로마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같은 말씀입니다. 의롭게 주님을 위해 살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참죠? 참지 않고는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인내가 있어야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악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건 뭐예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정말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판에서 부활이 돼 무슨 부활을 하느냐?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저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대죠. 죄를 짓는 자, 악한 자들은 혼자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꼭 딴 사람에게 죄를 전도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니까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죄 지어봐. 전도를 해서 어떻게 당을 만들어요. 무리를 만들어요.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당을 이뤄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을 하냐?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다르죠. 똑같은 심판이 아닙니다. 9절에 넘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유대인은 믿는 사람을 말해요.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심판이 있고 헬라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의인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은 그 방법과 목적이 달라요. 의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우리는 포상이라고, 상급이라고 하죠. 상급이라는 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에게 내려진 그 참 끔찍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형벌이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참 인생에 가장 불행하고 슬픈 것이 이거죠. 부활을 하는데 왜 부활?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괜찮잖아요. 죽으면. 그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시켜. 왜? 형벌 받기 위해서. 이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낫잖아요. 죽으면 것이 더 낫잖아요. 이 부활은 죽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부활이죠. 죽으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래도 죽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주스러운 부활이에요. 나쁜 부활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29절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좋은 부활과 나쁜 부활인데 여러분들 다 좋은 부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한 번 더 보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부활, 나쁜 부활. 첫째는 생명의 부활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면 그냥 오래 사는 것. 그럼 지옥에서도 오래 사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생은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예배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자유함과 그런 것이 느껴지죠.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은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 가게 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천국에도 그레이드가 즉 등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 무슨 면류관을 줘요? 금면류관을 주기도 하고 의의 면류관을 주기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도 하고 면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면류관을 주는 건 아니죠. 이게 좋은 부활이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에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잖아요. 그리고 장사라 그랬어요. 심서 이 달란트, 나에게 준 은사, 나에게 준 능력, 기능, 자질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게 10달란트가 되죠. 그 누구 것이 돼요? 주인이 다 가져요? 너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10달란트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고 1달란트는 그마저 땅에 파묻어가지고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인생이고 차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 간다고 천국이 똑같지 않아요. 이 세상도 똑같지 않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다 있잖아요.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비유해서 모든 각 사람에게 또 한 문화를 줬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열심히 장사해서 열 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다 다르겠죠. 주님에서 사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줬어요? 잊어버렸죠. 열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천국의 뭐 한 골은 우리나라보다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중북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 큰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열골 권세자, 열골을 차지하는 왕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다 다르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다섯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천국도 다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한 것을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왜 나만 이 고생하지? 나만 왜 헌신하는 거예요? 나만 왜 이게 청소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 가는데? 열심히 한 문화를 가져와면 한 문화 다 뺏어가요? 열 문화 한 거 열 문화를 자기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조금 헌신하고 조금 하면은 왜 나만 이래야지? 왜 내가 이래야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뭘 모르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모든 신앙의 나중에 그 결과 대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배워서 남주는 하는데 신앙에서 남줘요?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해와같이 빛나다는 건 어둠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해와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죽음이나 질병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그 눈물, 고통, 사망 그거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고통하고 병들고 억울함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눈물을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대. 아까 간장한 우리 여주사님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이 말랐다고 했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끔 눈물 없게끔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의인들이 받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뭐 다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다면은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악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니까 이 부활은 싫은 부활이죠. 원치 않는 부활이죠. 정말 피하고 싶은 부활이에요. 안 살아났으면 좋겠어.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은 그런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죽을래도 안 죽어집니다.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요.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가져온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심판으로 또 한 번 죽어요. 저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더 난데 자기 형벌 때문에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저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그냥 며칠 몇 시간 그 고통을 받는데도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하는데 영원히 불못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공상 영화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수 믿을 뿐더러 빨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하도 안 믿으니까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까지 하시면서 아주 실제와 눈으로 보이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뭐 때문에 살았겠어요? 돈 벌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허영으로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벌지 않았겠어요? 왜? 목적이 그거니까.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하겠죠. 모델이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아주 표상이 될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어서 좋은 차 차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겁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옆에 부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거지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 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돈 벌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되고 못 먹으니까 병들고 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잣집 대문에 맨날 출근해서 부자가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못 먹고 동네 사람들이 나는 절대 저 인간처럼 살지 않겠다.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나 서로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아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살 바에 내가 안 믿겠다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시니까 이 비유를 하고 예수님도 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지 다 아세요. 아시니까 그 비유를 한 겁니다.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죽으면 끝난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죽은 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먼저 죽었는데 이 세상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빨리 죽고 싶었겠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런데 죽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 안겼어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굶주린 것도 병드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중에 그냥 수술하고 약 먹고 해서 더 오래 살았어요. 부자는.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왔는데 보니까 부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목이 말랐어. 그럼 부자는 죽은 이유가 더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기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에도 아까 상급이 등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천국 가지만 지옥도 똑같습니다. 지옥의 부활도 등급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죠. 죄를 많이 지은 자, 악한 일을 많이 한 자는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의 종류가 어떤지를 몰라도 뭐 예를 들면서 불못이라고 다 같은 불못이 아니죠. 형벌이 조금 적은 사람은 한 100도 온도에다 놓고 좀 아주 괘씸하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500도 놓고 아주 정말 지독한 악한 사람은 온도를 더 높여서 1000도를 놓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우린 사도신경에 늘 빌라도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냥 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 맞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좀 달라요. 빌라도에게 뭐라 하냐. 너를 나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중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보다 더 죄가 중한 것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누구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 사람들의 죄는 너보다 더 중하다. 죄의 그래도가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죄는 더 크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다 죄를 똑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런 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세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제일 상급이 많을 것 같고 거룩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이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기준은 무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은 세상 기준과 달라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부활은 자기 죄를 죄값을 받기 위해서 형벌을 받는데 그는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그의 합당하게 죄목에 따라서 형벌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왜? 나중에 이런 형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활은 정말 죽기보다 더 못한 저주스러운 부활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은 이제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대충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보기에 뭐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부자처럼 사는 거죠. 이런 부활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없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를 믿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불의한 대우도 맞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뭐, 이런 일이 여러분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얼마나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힘 있고 거짓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버전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난 좋게 그 말이 재밌어서 가지고 하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조금 맛이 안 나요. 번역을. 옛날에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거리가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죠. 너무 살기 힘들다. 너무 핍박이 강하거나 너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거나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하거나 또 너무 물질 문제로 시달려서 정말 이 가난을 피할 수 없구나. 또 사람들로부터 너무 시달림을 받거나 그럼 너무 힘들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심한 고통 같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저 말씀을 보세요. 지금 고난 주님도 큰 거 알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거리가 안 돼요. 우린 조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금 고생하고 엄청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대가도 없고 맨날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억울한 일 당한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너 억울한 거 다 한다. 그거 없어지지 않고 다 하는 나라에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3일이에요. 3일.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은 3일입니다. 3일만 지나면은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잠시 받는 고난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감당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받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